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새벽에 나와서 주말 아침에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흠뻑 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아침을 기도로 여는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은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그 남편 야곱에게서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내 아들을 낳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처음 세 아들을 낳을 때 르벤, 시므온, 레위를 낳을 때는 이 아이만 낳으면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라는 일념으로 살았습니다. 남편만 바라보는 남편 바라기 인생이 수년이 흘러갔죠. 남편 사랑이 자신의 인생의 절대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세 아들을 낳아도 이 남편의 사랑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않자 레아는 드디어 자기 인생의 절대 목표를 수정합니다. 이제 남편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결심합니다. 이걸 딱 내려놓으니까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라고 짓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다른 세 아들의 이름은 이러면 남편 사랑이 돌아오겠지라는 이 한 맺힌 이름이었는데 이 유다는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신본주의적 이름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인간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찬송하기로 생각하면서 이 축복된 출산을 했을 때 이 넷째 아이 유다는 그 가문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엄청난 왕의 가문이 됩니다. 축복의 가문이 됩니다. 우리가 보니까 기도를 해도 우리가 인간적인 욕심, 한에 맺혀서 한풀이 하듯이 기도할 때와 그건 마치 하나님을 막 억지로 꺾어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기도와도 같아요. 그럴 때와 나의 온 뜻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의 기도는 나중에 파워가 다릅니다. 영향력이 다릅니다. 유다와 다른 가문의 형제들의 운명이 달랐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나를 온전히 맡길 때 이루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레아는 그렇게 내 아들을 낳고 이제 자신의 몸으로는 이제 당분간 자식을 안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헬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 점잖게 말해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드라마 스크립트로 나왔더라면 소리를 지르면서 그냥 광기를 부리면서 나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서 막 이게 퍼버스기 분명해요. 아,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했는데 이쁜 여자가 그렇게 광기를 부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긴 했지만 사람들이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해 수군거린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의 단점 얘기해줘야겠어 모르고 있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수군거리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훨씬 자기 방에 와서 시간 보내는 게 많은데 확률적으로 훨씬 안 되는 언니한테서는 아이가 넷이나 나오는 동안에 자기한테는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죠. 이거는 라헬의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라헬이 언니 레아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스트레스가 받쳐서 남편한테 가서 당신 때문이다. 나로 아기를 낳게 하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다정하게 위로해 줄걸 기도했는데 야곱도 황당한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냐? 그래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야곱이 문제를 바로 봤어요.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라헬은 남편에게 혼이 나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났죠. 그럼 회개해야 될 텐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편법을 동원합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돌아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 당시는 우리 조선시대도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마는 정실 부인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자신의 몸종을 시바지로 동원해서 남편에게 아이를 낳게 한 다음에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키우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 사람들이 쓰는 편법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리 그 시대 문화가 그렇다 해도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는데 라헬은 뭐 기도해보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바로 그 편법을 동원합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장벽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자주 나오느냐, 예배를 얼마나 자주 드리느냐가 아니고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단 구하고 다른 걸 생각하는데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는 사람은 일단 편법부터 동원하고 봅니다. 일단 아는 사람한테 좀 전화 걸리자. 돈으로 해결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라헬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믿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매달리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먼저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앙적인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뭐 사람들 하는 것처럼 몸종을 시바지로 동원하지 뭐. 질투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한 여자를 시바지로 그냥 이용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오기와 자존심에 혈기로 부리는 그런 결정을 막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나쁜 건 야곱이죠. 야곱은 라헬의 잘못된 제안에 대해서 뭐 아무런 갈등 없이 그냥 그럼 그렇게 하자. 그렇게 수용해 버립니다. 아담도 말이죠. 이브가 선악과 꼬셨을 때 당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셨는데라고 영적인 가장으로서 균형을 잡은 게 아니고 그럼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같이 그냥 먹어버린 거지. 어떤 분들은 마누라 등살이 너무 세니까 남자가 어떻게 할수 있었겠느냐고 하지만 그거 아닙니다. 남편이 다른 건다 양보해도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균형을 잡아야만 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아기를 주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기다려봅시다. 이말 한마디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듯이 그냥 야곱이 그냥 라헬의 생각을 그냥 덜컥 받아들입니다. 이 결과로 또 다른 두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아이를 내신아 낳은 언니에 대한 질투와 분노를 참지 못해서 편법을 써서 시바지를 동원해서 태어난 아이가 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태교 때 워낙 싸나운 마음을 갖고 태교를 해서 그런지 이 단지파가 완전 싸움꾼이에요. 나중에 이 단지파는 유명한 싸움꾼들로 유명한 그 지파가 되는데 그 단지파에서 태어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삼손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지파도 이스라엘의 12지파로 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단이 태어났지만 라헬의 질투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되겠냐? 적어도 둘은 낳아야 이 언니한테 내가 얼굴을 세우겠다. 그래서 한 아이를 더 낳도록 몸종과 남편을 부추깁니다. 7, 8절 시작.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도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납달리입니다. 애가 태어났을 때 라헬은 아 이렇게라도 아이가 태어났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내가 언니랑 싸워서 이겼어. 이게 이름이야.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 자식 이름을 참 이렇게 지어주는 사람도 있어. 제가 옛날에 그 김일성이라는 이름 가진 애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그때가 70년대, 60년대 어떨 때입니까? 막 때려잡자 김일성 그러던 때인데 부모님이 무슨 생각으로 애를 그렇게 잔인한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이 납달리가 그런 이름이에요.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한매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렇게 한매친 이름을 붙였는데 하나님은 이 납달리 지파에게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시작.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이 납달리가 은혜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복이 가득할 것이다.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라. 이 서쪽과 남쪽이 어디냐 하면요, 갈릴리 지역이에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복이 가장 풍성하게 임한 그 예수님의 사역하던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이 납달리 지파의 존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이 참 신비해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권선징악입니다. 착한 사람은 복받고 나쁜 사람 벌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에 대한 개념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게 아니고 일단 좋게 보기로 작정하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을 주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어떤 삐딱선을 그어도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은 복을 받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밉게 보기로 작정하면요, 그 사람의 예의가 발라도 밉게 보입니다. 위선자 같으니라고. 그 사람이 공부를 잘해도 밉게 보입니다. 저 자식은 그냥 머리만 좋아.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데 예쁘게 보기로 작정하면은, 사랑하기로 결심하면 모든 것이, 사랑하기로 작심한 학생이 졸고 있으면 얼마나 밤새 공부를 했으면 저랬겠냐. 밉게 보기로 작정한 애가 졸고 있으면 저건 머리도 나쁜 게 잠도 많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볼 때 복 주시기로 작정하고 보십니다. 이쁘게 보기로 작정하고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복을 주실 때 내가 잘나서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내 인생을 축복의 모드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은 네가 행한 만큼 해주겠다라는 정의의 칼을 휘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못된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한편 레아는 이미 아들을 4명이나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라헬이 또 몸종 빌하를 통해서 자식을 둘 낳으니까 위기와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래? 너만 할 수 있어? 나도 몸종이 있어? 똑같이 자기의 몸종을 시바지로 동원해서 야곱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합니다. 9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아내로 주어 합격했었던.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이 갓지파가 훗날 단처럼, 이것도 그냥 레아가 아주 질투심에 못 이겨서 하니까 애가 나왔는데 애가 갓지파처럼 아주 유명한 싸움꾼 지파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싸움할 때는 항상 전쟁의 최선봉에 서던 지파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맹스러운 지파들 또 이런 상황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후에 레아의 몸종 실바가 또 야곱에게 또 다른 아들을 낳아주죠. 12절 13절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도다. 자, 이 아셀 지파가 아까 납달리처럼 훗날 풍성한 또 축복을 누리게 되죠. 모세가 예언한 아셀 지파에 대한 그 운명입니다. 신명기 33장 24절 25절 말씀이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다른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와, 여러분, 자녀 이게 축복 기도 받을 때 이런 기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발이 하나님의 기름 부심에 그냥 가득 잠겨 있고 내 사는 날을 따라서 그냥 비참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날 동안에는 풍성하고 강하게 살 것이다. 능력이 있을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진짜 실속 있는 복을 누리는 지파가 될 것이다. 저는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 지파, 12지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네 지파가 이 몸종의 배를 빌려서 나왔어요. 시바지의 배를 빌려서 나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인생의 출생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드라마 보면은 변하지 않는 소재, 출생의 비밀. 뭐 재벌 집안의 아이와 그 집 가난한 집 애가 이렇게 막 씨가 바뀌고 원수 집안의 애가 씨가 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막 스토리를 시줄 날 줄로 얽혀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데 성경도 좀 이 스토리가 있어요. 어머니들의 질투와 분노가 발단이 돼서 두 정실 부인의 질투와 분노 사이에서 시바지의 몸을 빌어 태어난 아이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행할 수도 있는 여건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지파들의 미래를 축복하셨어요. 그 시바지 자녀들의 후손 중에 하나의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사역을 펼치는 축복의 무대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세상은 혈통과 배경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집안의 사정이 복잡한 사람은 어디 가서 얘기하기 싫어합니다. 아버지가 여러 부인이 있어서 형제들이 다 뭐 어머니가 다르고 뭐 이런 복잡하게 얽혀있는 집안, 이혼을 몇 번 한 집안들은 막 서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학벌, 조상, 가문, 자랑은 사실 인간의 추악한 죄악을 덮는 위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그 족보가 나오죠. 보통 우리 족보 중요하잖아요. 저는 자기가 전주의 시들은 다 자기가 왕가의 자손이 막 자기 올라가면은 뭐 무슨 조상이 뭘 하셨고. 그러나 족보 중요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그 다섯 명의 여자가 중에 한 명은 기생이고요, 라합이 있고, 이방인 과부 출신 룻이 있고,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졌던 다말이 있고, 불륜의 관계로 아이를 낳은 바세바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만 들으면 아는 그 부끄러운 스토리들을 가진 여인들이 예수님의 조상에 다 껴있어요. 육체의 족보에. 그러나 그것이 왜 소개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족보는 우리의 부끄러운 육체의 족보를 능히 덮고도 남음이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불행한 환경이나 불행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복잡한 가정사가 있다 할지라도 심플하게 생각하십시오. 불행한 가정에서 출생했다는 사실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시바지의 몸에서 태어난 잡초처럼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면 왕가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초반에 일본의 빈민가 창녀촌에서 어느 창녀의 몸을 빌려서 태어난, 잡초처럼 태어나서 날 때부터 갓난아기로 버려졌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서 누가 됩니까? 일본을 넘어서 아시아 전체에게 감동을 주는 동방의 성자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님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던, 일본의 슈바이처 같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나중에 장계석 총통에게도 감동을 줘서 2차 대전 끝나고 돌아가는 일본인들에게 보복하지 않게 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가가와 도요이코 선생의 기도입니다. 저는 창녀촌에서 태어난 그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의 인생, 그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러나 그 놀라운 인생이 우리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최악의 상황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가족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남의 가족사에 대해서 그렇게 정죄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인생이 축복이 어떻게 가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축복의 파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복잡하고 힘든 과거를 뛰어넘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든지, 어떤 불행한 가정에서 어떤 복잡한 사정을 갖고 태어났든지 간에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하셨고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믿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축복의 미래를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